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 지역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 차단 장치를 설치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중국 해안경비대의 부유식 장벽 설치를 비난한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 어업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정부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도 같은 조치를 예고하면서 중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과의 남중국해 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으며 당시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에 중국의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필리핀 해경이 전기순찰 도중 발견한 해당 장벽은 길이 약 300m로 추정되며 중국 해경은 주로 수역 내 대규모 어업활동을 감시할 때 이 시설을 설치했다가 이후 철거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암초는 중국 영토이며 지난 22일 필리핀 선박들에 대한 해경의 조치는 법에 따라 취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이웃나라들과 갈등을 계속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서 2차 미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 강화와 기후변화,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 세계적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남태평양 국가인 쿡제도와 니우에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동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해당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통가, 팔라우, 피지 등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을 워싱턴 DC로 초청해 첫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열리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7월 중국과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솔로몬제도의 머네시 소가바레 총리는 이번 포럼에 불참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쿠데타가 일어난 서아프리카 국가 니제르 주재 자국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니제르 주재 대사를 불러들이기로 결정했다면서 대사가 다른 외교관들과 함께 프랑스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니제르의 현 정치 상황에 간섭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쿠데타 지도자들과 협력해 연말까지 프랑스 군대가 점진적으로 철수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식민지였던 니제르의 1,500명 규모의 자국군을 주둔시켜온 프랑스는 지난 7월 26일 대통령실 일부 경호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의 복권 등을 지지해왔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프랑스 대사가 니제르에 계속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항구에 오늘 수십 기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습으로 오데사 항구가 큰 피해를 입었고 수년간 운영하지 않았던 항구 소재의 한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밤사이 발사한 이란제 드론 19기와 순항미사일 11기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2기를 방공체계가 파괴했다며 이들 대부분은 오데사를 겨냥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흑해 북서부와 크름반도 상공에서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 4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지역에서도 밤사이 4기의 드론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밀-8 헬리콥터 1기를 격추하고 8기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제게 하이마스 로켓과 3기의 함대 레이더 미사일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ussia is seeking more weapons from Iran and North Korea that would violate mobile.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방문 의사를 밝히고 한일 중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9도, 최고는 19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서 더 많은 무기를 구하려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와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북러 무기거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 직후 발언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ussia is seeking more weapons from Iran and North Korea that would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Moscow itself.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스스로 채택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유엔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어떤 국가나 침략자도 무력으로 이웃의 영토를 빼앗는 것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전 세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그러한 가치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안보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oday, I approve the next tranche of U.S. security assistance to Ukraine, including more artillery.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다음 단계의 안보 지원을 승인했으며 여기에는 더 많은 포탄과 탄약, 대전차 무기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공체계와 포병 장비 및 탄약, 대전차 무기 등이 포함된 최대 3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 지원과 기업 번영 환경 조성, 투자 논의 확대 등 러시아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노력 증진을 위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담 후 발언을 통해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7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ached new agreements that will strengthen Ukraine's defense capabilities.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비판에 대해 전쟁의 책임은 오히려 두 나라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0일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꼬꾸각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년간 우크라이나 정치에 개입한 미국과 폭력을 남용한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분쟁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방문 의사를 밝히고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 주석 방한을 본격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시 주석의 발언이 한국의 미일과의 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자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분간 양자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과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리창 총리와 가진 회담에 이어 세 번째 한중 간 최고위급 만남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면담에서 자신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시 주석이 먼저 방한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방한을 재차 요청했을 당시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이 방중해달라고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이번에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은 방한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또 한국이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일 중 정상회의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했고 이에 한 총리는 내주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서 조속히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한 데 대해 한반도와 남북 양측의 화해,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정세와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좋은 이웃으로서 앞으로도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상황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러 관계에 대해선 최근 돌아가는 동향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간략히 언급됐다며 중국 측 대변인 언급에서도 북러 동향은 그냥 그쪽 얘기다, 우리랑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미한일 안보협력과 북러 밀착 강화로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입장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됐다며 시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임으로써 중국식 균형 외교를 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한쪽 진영의 전선 논리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양쪽의 균형을 일정 부분 좀 살려내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갖는 일종의 중간자적 입장으로서의 레버리지 또 그 과정에서 양측 모두 중국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뭐 중국이 갖고 있는 안보상에서의 이해 또 외교상에서의 이익 뭐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중국식 균형 외교의 한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시 주석의 발언만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총리와의 회담 뒤에 중국 외교부가 낸 자료를 보면 시 주석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 자료엔 또 시 주석의 방안과 관련한 언급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의 행보는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의 일관된 전략은 한국을 미일과의 공조에서 떼어놓으려는 것이라며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담았지만 그러기 위해선 한국이 대중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 방안도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하려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고 임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은 한국 정부의 대중정책의 전향적인 전환을 압박하는 그런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시 주석 방한 성사를 위해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국의 뉴스 전문 케이블 채널인 MBN에 출연해 시 주석도 벌써 본인 입으로 방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외교 채널 간에 점잖고 쿨하게 중국이랑 이야기를 해서 성사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이어 만약 방안이 성사되면 한중관계의 중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시 주석 방안이 연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방안 성사를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한국 입장에선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지만 타이완 문제 등 동아시아 외교 현안을 놓고는 가치연대 차원에서 중국에 비판적인 입장이고 최근엔 북러 군사협력 움직임으로부터 중국을 분리시켜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석좌 연구위원은 한중관계는 관계 악화는 안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중국의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한중이 좋은 그 합의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자고 하면은 한국이 아마 미국하고 예를 들면 반도체 문제 같은 경우 상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만 문제나 국제정치 관계에 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한국이 기본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은 조금 더 어떤 유화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푸틴 대통령 방북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북러 정상회담에 이은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쾌히 수락했다고 14일 보도했고 이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은 이 초대를 감사히 수락했다고 같은 메시지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라브로프가 가는 것은 북러 간의 대외 관계, 외교 관계, 양국 간의 양자 관계를 높이는 행위고 라브로프 최선의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푸틴의 방북 얘기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당연히 북한 측에서는 얘기를 하겠죠.
23년 전인 2000년 7월 평양에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만난 뒤 북한을 찾은 적이 없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게 될 경우 양국 군사협력 기조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물출 교수는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사전 공개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다방면에서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며 필요하다면 국제사회 제재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압박이 내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들이 22일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불안정을 조장하는 발사와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내와 그 너머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에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북한 이전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금도 북한의 최우선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이고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시설에 입장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북한과 우주, 군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쿼드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3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이후 6개월 만이며 차기 회의는 2024년 일본에서 열립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당사국들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전면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당사국들은 21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CTBT 발효 촉진 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은 북한과 관련해 2006년 이후 실시된 6차례의 북핵실험을 재차 규탄하며 지난해 9월 9일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북핵정책에 관한 개정 법률 발표 등 최근 북한의 핵 관련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삼가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언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CTBT에 서명 및 비준하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전면 이행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적이며 평화적인 해법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한반도 긴장 완화와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헤 아란다 유엔 주재 포르투갈 부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유럽연합 파트너인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함께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인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stress that we stand with our EU partners and NATO allies in unequivocally condemning.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발사 및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타리크 아흐마드 외무부 부장관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We therefore call on North Korea. Abandon your illegal nuclear program now.
아흐마드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금 당장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대화를 재개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모든 당사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핵실험은 주변 국가 영내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박용민 외교부 다자 외교조정관은 북한이 무모한 핵무기 추구를 지속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여러 국제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persists in it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weapons.
특히 북한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우리가 CTBT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어떤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CTBT에는 187개국이 서명했으며 이 중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178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CTBT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핵 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진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목표에 따라 미국은 핵폭발 실험 유예를 유지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나라에 실험 유예 선언과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재 회피 행위를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샬 밀러 미국 법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21일 최근 주요 기업 형사 사건의 대부분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밀러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글로벌 조사 검토 연례 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국가안보 관련 사건은 기업 활동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고 혐의는 제재 위반부터 자금 세탁, 테러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이익을 위한 자금 세탁부터 이란산 원유 밀매, 북한 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제재 회피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도 광범위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법무부 차원에서 위협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사를 통해 결실을 보고 있다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단속 성과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 5월 법무부는 은행 사기 및 제재 위반 관련 사건에서 영국의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및 아시아 기반 자회사와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에 대해 120년이 넘는 유서 깊은 역사와 순매출 기준 세계 최대 담배 회사라는 시장 선도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넘게 해외 자회사와 제3자 중개인을 통해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불법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앞서 지난 4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가 형사 기소 면제를 조건으로 6억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는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마케팅사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통해 송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측은 같은 달 성명을 통해 우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밀러 수석 부차관보는 독재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일부 지역에서 이들과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은 미국의 심각한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래나 활동이라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안보법을 규정준수 위험 목록에서 최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이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앞서 브라운 지명자는 합참의장이 되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20일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찬성 83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마크 밀리 합참의장 후임으로 공군 참모총장인 브라운 장군을 지명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합참의장에 취임한 밀리 의장은 4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 공군 참모 총장이 된 브라운 지명자는 약 20년 전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이 됩니다. 미 합참의장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자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책으로 국방장관과 함께 국방부 내 최고위직으로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부 최고위직에 흑인을 지명한 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 이어 브라운 지명자가 두 번째입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브라운 지명자가 차기 합참의장으로 확정된 것을 축하하며 그는 우리 합동군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며 새로운 직책에서 그와 함께 일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이타적으로 봉사해온 밀리 장군과 그의 아내 홀리엔 그리고 밀리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브라운 지명자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순환 근무했습니다. 특히 1987년부터 약 1년 6개월간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에서 F-16 전투기 조종사로 2007년부터 약 1년 동안은 비행단장으로 근무하는 등 한국과의 깊은 인연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대장으로 진급한 뒤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지냈기도 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는 지난 7월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합참의장이 되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는 특히 우리는 공중 및 미사일 통합 방어, 정보 공유, 합동 훈련 및 연습, 그리고 사이버 안보와 전자전을 포함한 기술 협력 분야에서 3자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도발 수위가 고조된 지난해 7월에는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진화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You know, it is a threat as they continue their ICBM testing and
당시 브라운 참모총장은 북한의 ICBM 실험과 핵능력 추구를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북한의 외교적 병기라고 미국 터프스대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최근 김여정에 관한 책 The Sister를 펴낸 이 교수는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여정이 핵 위협을 가하는 세계 유일의 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앞으로 15년 동안은 김여정이 유일한 후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이성윤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더 시스터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소재로 한 최초의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부부장에게 관심을 가진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1년 12월에 김정일 사후 그 유리관 속에 김정일 시체를 이렇게 전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북한 사람들이 와서 통곡도 하고 그럴 때 김정은 바로 뒤에 서 있는 여성이 굉장히 그 여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통곡을 하면서 흐느끼면서 골드 쏙 들어갔더라고요. 며칠 동안 뭐 식사도 안 한 것처럼. 근데 이 여자가 누굴까? 젊은 여성인데 김정은 바로 뒤에 서 있는 거 봐서 아마도 가족이 아닐까. 2018년도 1월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뭐 의도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김여정을 그 다음에 그 개막식에 보내고 개막식에서도 이 관중석에 김여정이 앉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부대통령 펜스 내외 뒤에 위에 앉아가지고 턱을 치켜들고 가끔씩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김여정을 위에다가 앉혔을까? 좌석이 그냥 그렇게 뭐 우연히 배치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책에서도 밝히지만 김여정이 우리가 미국 펜스 대통령 위에 앉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이 나올 때마다 후계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최근에는 딸 김주혜까지 등장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가부장제, 이렇게 또 남녀차별이 심한 북한에서 과연 여동생인 김여정이 오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여정이 오빠를 밀어내고 군림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지 이곳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위 백두혈통 김일성의 후손으로서 집권할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이라는 또 오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정은의 형이죠. 김정철은 김정은 시대에 단 한 번도 김정은 옆에 서 있는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몇 년 동안 그 김정일의 일식 주방장 켄지 후지모토라는 가명이죠. 그분 전기에 그분의 책에 따르면은 김정철은 어려서부터 전혀 이런 뭐 파워 정치 이런 데 관심이 없었고 5년 김정은의 딸이든 아들이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김여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시스터 독자들이 김여정에 대해 이것만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월 3일에 김여정이 최초로 자기 본인 이름으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4살짜리 어린 아이보다도 더 더 멍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의 바른 공주님 같은 이미지를 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오늘날까지 40번 이상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하나같이 다 비아냥되고 비꼬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바보 천치라고 하고 등등 독서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러고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김여정이 젊고 비교적 젊은 여성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고 그러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뭐 평화, 통일, 비핵화, 협상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제가 우려되는 바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 구별을 안 하고요. 평양에서 온 공주 김여정을 보면서 아, 내가 좀 여성을 가르칠 수도 있다. 내가 좀 컨트롤 할 수도 있다. 이런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여정의 달콤한 평화 공세에 속아서 아, 정말 진심인 것 같다. 이러면서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북한 역사에 전례가 없는 파워풀한 백두혈통의 공주로서 굉장한 외교적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김여정을 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중 하나라고 묘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22년 4월 달에 성명문에서 김여정 성명문에서 최초로 핵 협박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 당시에도 지도자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나는 이런 그 위임을 받았다 강조하면서요. 그러고 불과 이틀 후에 4월 5일에 똑같은 좀 더 강도 높은 핵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핵 공갈, 핵 위협,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고 김여정도 하고 그러니까 뭐 소위 뭐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 여성 독재자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런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이 현실을 알려야 되는데 북한 당국에서는 또 무슨 법도 하나 2020년 말에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 한국 무슨 드라마나 뭐 그런 K-POP 이런 거를 접하고 전파하면은 뭐 처형할 수도 있다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에서도 Voice of America 뭐 더 통 큰 지원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정보를 계속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데 있어서 VOA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십니까?
제 책의 뭐 일부를 네, 북한 주민들에게 읽어줘야 된다. 실상이 이렇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뭐 기후변화, 미국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뭐 결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돈이 없어서 식량을 구입 못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년에 한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치 뭐 옥수수 등 뭐 밀가루 등 뭐 쌀을 수입해서 배포를 한다면은 북한에서 어느 누구도 굶주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실상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자신에 대한 책뿐 아니라 조만간 제작될 다큐멘터리를 접하면 어떨까요?
뭐 아주 예, 뭐 마음이 편하진 않겠지만 저는 김여정 같은 인물은 기본적으로 나르시스트라고 봅니다. 자기 도치, 자기 관점에서만 세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용도 하고 그래서 뭐 저기 미국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뭐 자기에 관한 전기도 썼다. 그게 영화로도 나온다 하면은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좀 리스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터프츠 대학교 플레처 스쿨의 이성년 교수로부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소재로 한 책 The Sister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을 늘리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는 불분명하다는 미 정보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축 농장의 실제 생산량이 불분명하고 농장 회원 대화도 성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이 북한의 동물성 단백질 농업 확대 현황 분석을 공개하고 식량 상황과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 노력의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찰 위성과 무인 비행기를 통해 촬영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과 영상을 분석해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 중 한 곳인 국가지리정보국은 2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역사적으로 채소 위주의 식단이었지만 특히 2005년부터 단백질 공급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 양, 소 등 가축의 축산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북한 내 단백질 공급 재고를 위한 가축농장의 수도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량 재고와 자원 및 토지 할당 경쟁, 사육 능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한계로 단백질 농업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농장의 수가 증가해 북한 내 단백질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실제 성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모범 농장에서 새로운 농장과 건물들이 관찰됐지만 오래된 농장을 현대화하거나 확장하려는 노력은 분명치 않아 장기적으로 이러한 노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위성사진을 통한 북한 내부 분석을 진행해온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와 함께 공동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지리정보국은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내 가축농장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에서 가장 최근인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가장 모범적인 가축농장으로 알려진 광촌 양계장은 지난해 초 김덕훈 북한 총리가 현장을 방문한 이후 현대적 건물과 주택이 근처에 들어서는 등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도 가축 생산량과 관련한 활동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규모 토끼 가축 농장인 평원토끼 농장도 지난 20년 동안 건물과 부진의 위치 등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수용 능력의 변화가 위성사진을 통해 감지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 전역에 네 곳에 불과한 대규모 돼지 사육 농장도 지난 2013년 이후 추가되지 않았으며 기존 시설도 노후해 실제 생산량 증산 효과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영양실조가 만성화되고 식량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백질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해왔지만 위성사진 분석에 의하면 이런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모범 사례로 선정한 시설에서는 최소한 축산 및 해산물 농장을 짓고 확장하려는 변화가 관찰됐지만 역시 실제 재고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오래된 농장을 현대화하거나 확장하려는 노력도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현대식 농장이 새롭게 추가될 것인지 관련 사업이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가지리정보국과 함께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일리아나 레그논 스팀슨 센터 연구원 겸 38로스 편집위원은 22일 VOA에 미공개 이미지와 정보를 사용해 북한 경제에 대한 새롭고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국가지리정보국과 함께 공동 분석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당국과 언론이 단백질 공급원의 생산량과 가용성 증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리 정보를 사용해 분석했을 때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현됐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지리정보국과 함께 북한 내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아동 영양 개선과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 증산을 강조하면서 가축 농장 확대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직하 연어 양식장을 건설하고 이듬해에는 장자강변에 수상 양식장을 지었으며 같은 해 청진 지역에 수산물 총괄 기지를 건설했다는 보도가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7월 건설 중인 광촌 양계장을 방문해 인민의 식생활에 크게 이바지할 양계장이라고 말하고 시범 농장으로 선포하는 등 가축 농장 확대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청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관련 물품들은 랩탑 컴퓨터와 프린터 등 WHO 평양 사무소에서 사용될 정보 기술 장비들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신청한 11종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가 공개한 9월 18일자 서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물품은 평양사무소에서 사용될 7만 6천여 달러 상당의 정보기술 장비입니다. 물품별로는 프린터 한 대와 토너 10개, 랩탑 21대, 서버 하드웨어 2개, 무선 액세스 포인트 10개와 각종 라우터 등 50점입니다. WHO는 지난 4일 제재 면제 신청 당시 관련 물품들은 평양사무소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직원 전용으로 북한에 반입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WHO 평양사무소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우려로 지난 2020년 초 국경을 봉쇄한 후 모든 국제 직원이 철수한 상황입니다. BOA는 이번 제재 면제와 관련해 WHO에 국제 직원 복귀 가능성 등에 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재 면제 기간은 9개월로 WHO는 내년 6월 18일까지 관련 물자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재위는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물품을 한꺼번에 통합된 방식으로 보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물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보다 앞서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대부분의 인도주의 물품도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북제재위는 유엔 아동기금이 식수 위생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23년 들어 대북제재위가 지금까지 승인한 제재 면제 건수는 모두 5건입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은 무기 수출로 북한의 군수산업이 활기를 띠고 일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군수산업이 무기 수출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탄을 비롯한 군수물자 수출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에서 여러 무기 거래가 논의됐겠지만 1차로 이루어질 거래는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1년 7개월째 치르고 있는 러시아군의 탄약 사정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포탄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하루 5만에서 6만 발의 포탄을 쐈지만 지금은 5천에서 1만 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구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포탄의 경우 이미 북러 간의 협상이 끝났을 수 있다며 11월까지는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수출하는 포탄과 무기 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탄 152mm, 122mm, 그다음에 7.62mm 총탄, 그다음에 122mm나 140mm 방사포탄, 기타 이제 단거리 미사일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수출용 무기 생산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3일에서 5일에 이어 11일과 12일 자강도 일대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현대화와 생산 능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비해 생산을 늘리겠다는 얘기라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러간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쇼이구 장관 때 대부분 다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김 위원장이 군수공장 행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 대한 탄약 공급을 염두에 둔 이 생산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앞서 김 위원장은 7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어떤 규모의 포탄을 공급하고 러시아가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됐든 간에 북한이 무기 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라고 켄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생산해놓은 포탄을 수출하고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 생산을 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e amount that they will be making to restock their stockpiles. In a way, the Russians may be almost paying double for these weapons.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포탄 가격이 $300-400 정도 한다며 100만 발을 수출할 경우 3-4억 달러를 버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Typically will cost $300-400. They use, you know, a million of them, that would be $300-400 million.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도 14일 북한의 군수산업은 상당한 규모라며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가 급증한다면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 군수공장의 많은 부분이 대포와 탄약 등 러시아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한다며 전체 180곳 중 98곳이 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무기 공장으로는 강계 뜨락도르 종합공장, 미사일과 박격포를 만드는 이팔 기계 공장 등이 거론됐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군수공업은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북한 경제는 크게 인민경제와 제2경제로 나뉩니다. 인민경제가 일반경제라면 제2경제는 군수산업, 즉 무기를 비롯한 전쟁물자를 생산하는 경제입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북한의 일반 경제는 사실상 무너졌지만 제2경제는 건재합니다. 현재 북한은 자강도와 평양 일대 전문 무기 공장 44곳을 비롯해 180여 개 군수 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 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레크 코제마크 러시아 연해주지사는 12일 북한과 건설과 농업, 관광 분야 등 공동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러시아 핫산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한 코제마크 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과의 접촉을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진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블라디보스톡이나 입장 그 쪽에 임업 노동자들도 많이 현재 나가 있고 건설 노동자도 나가 있고 북한이 그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수출이니까 인력 수출은 저는 이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거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이 같은 북한 인력 수출이 일종의 강제 노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심사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통해 북한이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무기 수출로 군수공장은 활기를 띠겠지만 그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방위산업은 민간경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활기를 띠면 관련 분야에도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수공업은 제2경제로 자체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원자재를 조달하며 민간경제와 분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메릴랜드 대 브라운 교수는 북러 포탄 거래가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포탄 생산 능력을 확충하거나 전쟁이 끝나면 포탄 수출도 끝난다는 겁니다.
It said it could be very temporary. You know, it could be a one-shot deal.
켄고츠 국장은 이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 내용에 달렸다며 만일 북한이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첨단 무기 기술을 받는다면 경제적 이득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cus of those negotiations is probably on defense technology. If that is the case, then that means the amount of economic resources that Russia is providing North Korea is probably limited.
북러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무기 거래 등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이 북한 경제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기 명태 젓갈하고요. 뭐지? 우리 사과도 사고 또
오늘은 저렴한 가격에 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시장 서울 장터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513년 9월 25일 스페인의 탐험가 바스코 누네즈 발보아가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발견합니다. 발보아는 태평양의 남쪽 바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곳을 스페인의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이름은 후에 마젤란이 지은 이름입니다. 바스코 발보아가 태평양을 발견했을 때 발보아는 태평양이 그저 자그마한 만 정도의 바다였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을 발견했지만 발보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발보아는 1510년 신도시 다리엔을 건설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안정된 거주지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임명한 식민지 총독을 몰아내고 다리엔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던 중 남쪽의 바다와 한 지역에 많은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인디언에게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엔을 발판으로 삼아 1513년 9월 25일 새로운 바다 태평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평양을 발견한 발보아는 식민지 주도권 경쟁에 시달리며 갈등을 겪다가 1519년 반역죄로 처형됩니다. 1973년 9월 25일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에서 제재하던 미국 우주인 3명이 지구로 귀환합니다. 1973년 5월 14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폴로 계획에서 사용하다 남은 로켓과 우주선을 개조해 만든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을 발사했습니다. 스카이랩에 탑승한 제1팀은 28일간 이 우주정거장에서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2팀이 7월 28일 세턴 로켓을 타고 이륙해 지구 상공 430km 궤도를 돌고 있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에 도킹한 뒤 59일 동안 머물다 1973년 9월 25일 지구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주인들은 여러 가지 실험 등에 성공하고 많은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랩은 임무 수행 중 대기 마찰로 인해 궤도가 내려갔고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 왕복선을 보내 스카이랩을 본 궤도로 끌어올리려 시도했으나 실패합니다. 결국 스카이랩은 1979년 7월 12일 대기권으로 돌입하면서 불타고 파편은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지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